여러분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일으켜 주시는 은혜가 있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룻다에서 베드로가 어떤 일을 경험했었죠? 룻다의 믿는 성도 중에서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8년 동안 중풍병을 앓고 침상에 누워 있는 것을 그가 보았습니다. 얼마나 가련한 모습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애니아를 고치시길 원한다는 것을 베드로가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기대와 소망을 말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선포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전한 것입니다. 애니아야,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가 병 약한 것을 원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건강하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면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절하며 그가 말했습니다.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나병 환자가 나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는 나병 환자가 대고 진단을 받았을 때에는 머리를 풀어헤치고 그가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면서 진영 밖으로 나가서 그가 홀로 격리된 채로 살아야 했기 때문에 누군가 앞에 선다는 것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질병이 오래되면 마음이 약해집니다. 어떠한 기대와 소망도 갖지 못할 만큼 낙심이 되고 절망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는 몸은 병들었지만 마음은 병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고 주님은 그것을 믿음이라 하셨어요. 여러분, 몸이 병들었지만 마음은 병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믿음으로 보세요. 그랬더니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면서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주님이 원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주님이 얼마나 그가 회복되고 건강해지기를 원하시는가.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손을 대시고 그에게 깨끗함을 허락해 주시고 그를 치유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정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주님이 손을 대시면 주님의 생명이 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의 죽음을 가져가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깨끗함을 주기 위해서 우리의 부정함을 가져가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질병을 가져가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건강함을 주시고 고열을 흘려주시고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허락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고침받고 회복되고 일어나고 정결케 되고 다시 우리가 생명력 넘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그 일을 십자가에서 보이셨습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나니 그 말씀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성취해 주셔서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이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세요. 그래서 룻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애니아가 고침받는 것을 베드로가 경험하고 그것을 보고 룻다와 사론과 그 지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 연장선에서 오늘 욥바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주님은 주님께 나와 절하며 은혜를 구하는 것을 믿음으로 보셨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난을 겪고 어려움을 입고 질병을 당했어도 예수님께 나오는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것이. 그런데 오늘 본문의 독특한 점은 그 한 사람의 믿음, 애니아의 믿음, 그 나병 환자의 믿음도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지만 공동체의 믿음을 통해서도 그 한 사람을 살려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의 회복을 통해서 또 그 지역 사방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구원을 받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만나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룻다에서 참 가까운 거리에 있는 그 욥바라는 지역에서 오늘 본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 거기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 제자가 있었습니다. 헬라어로는 도르가라고 말을 하는데 이 여 제자는 그 이름 자체가 다비다라는 이 이름 자체가 그 영양이라고 하는 그런 동물이 있죠. 그 암사슴이라고 하는 짐승의 어떤 그 뜻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어떤 성경적인 의미가 있냐면 은혜로움,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이름이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만 그렇게 아름다웠던 것이 아니라 그의 신앙적 삶이 얼마나 아름다웠는가 보니까 그의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더라.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비다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행과 구제하기를 기뻐하는 자에게 한없는 복을 주신다고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럼 신명기 14장 29절을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이 이와 같은 것이 바로 믿음이다 것이에요. 그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을 배부르게 하고 헐벗은 자들을 입히고 그 유리하는 자들을 영접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면 그 손으로 하는 모든 범사에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요 그랬어요. 잠언서 19장 17절 그의 모든 선행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 그랬습니다. 불쌍히 여기면 그것을 하나님이 빚진 것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선행과 구제를 하나님이 빚을 지셔서 하나님이 그에게 갚아주실 정도로 그를 기뻐하시고 그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삶의 모든 생활에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는데 여러분 이 다비다가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37절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는데 여러분 그렇게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많았던 다비다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성도가 병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이 땅에서 당할 때 그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병들었다고 섣불리 판단해서는 절대 아니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선행을 행하고 열심히 구제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병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병으로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의 작은 생각과 마음에 담을 수조차도 없는 큰 복, 하늘의 복, 영원한 복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 해야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그러한 구제를 행했지만 그가 병들어 죽게 되는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사람들이 그 시체를 씻어서 장례를 치르지 않고 다락에 뉘었다고 그랬습니다. 보통 다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집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방을 다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체는 일반적으로 다락에 누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상도 받아야 되고 곧 그 시체는 이제 땅 속에 묻혀야 할 것이기 때문에 보통 가장 그 아래 방에 두는 것이 그것이 상식적인 일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욥바에 있는 이 제자들과 성도들은 그를 다락에 뉘었어요. 그것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사르밧의 한 과부에게 보내시죠. 그리고 공개를 받게 합니다. 그 과부에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섬기라고 하는 그 명령을 그 사르밧 과부가 순종하여서 먹을 것을 엘리야에게 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를 위하여서 방을 만들어주는데 다락방을 하나 만들어줘요. 여러분, 그렇게 명령을 순종하면서 선지자를 그렇게 공개했던, 섬겼던 그런 이 과부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아들이 죽은 것이에요. 그때 엘리야가 그 죽은 아들을 들고 자기가 기거했던 다락방에 올라가서 몸을 굽혀 엎드려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아이의 혼을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여호와께서 그 소리를 들으심으로 아이를 살려주신지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그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을 그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자리인 것을 그들이 알고 다비다를, 그 시체를 거기에 놓이고 두 제자를 룻다에 보내서 베드로를 청해서 불러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전에 애니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고침받고 회복되었다는 그 소식이 욥바에까지 들렸기 때문에 다비다를 위하여서 베드로를 빨리 급하게 오라고 간청했다고 성경에 나오고 있죠. 하나님은 다비다가 그렇게 구한 것이 아닐지라도 성도들이, 주의 제자들이 그를 위하여서 간청하고 베드로를 불러온 그러한 행위를 믿음으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얼마나 다비다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는가를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39절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베드로가 황급하게 그 제자들을 따라서 욥바에 있는 그 집에 들어가서 다락방에 올라가니까 모든 과부들이 모여서, 이 과부들은 누구입니까? 다비다가 섬기고 위로하고 돌봐주었던 그 과부들이에요. 그 과부들이 모여서 서서 울고 있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다비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울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죽음에 대해서 애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몰라서 우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 고통을 가지고 그렇게 아파했을 것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너무나도 아파서 울게 되는 것이, 그리고 그 고통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명령을 따라가면서 더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부들을 위하여서 섬기고 도와주고 돌보아줬던 그 마음이 너무나도 고마워서 우는 것이, 그러니까 그 장례식에서 그들이 그 다비다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그날이 분명히 오죠. 네, 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죽음 앞에서 그렇게 우는 자가 있는 것이 복된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그런 날을 맞이했는데 아, 참 마음이 속 시원하다, 호상이다 이런 말만 나오면 여러분 그것은 잘 살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죽음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그가 그립고 그가 하나님 앞에 보였던 헌신과 믿음의 삶을 그리워하면서 그에게 받은 은혜가 많고 그에게 받은 사랑이 많고 그와 함께 주님을 더 섬겼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참 우리 교회에 필요한 하나님의 일꾼이었는데 하면서 아쉬운 마음이 있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눈물을 흘리는 장례식이 된다면 참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았다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삶이 마치는 날에 우리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반드시 나타나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삶에 증거들이 나타나야 된다. 증거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 과부들이 베드로가 왔을 때 무엇을 보여줬습니까? 그가 살아있을 때 그들에게 만들어 주었던 속옷과 겉옷을 내보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비다가 보여줬던 믿음의 증거. 다비다를요, 이 본문에서 그의 남편이나 그의 가족들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우리 다비다를 볼 때 그 모든 과부들 중에 하나인 과부로 보고 추정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에는 과부들이 많이 있었어요. 전쟁에 나가서 남자들이 빨리 죽고 또 일을 하다가도 또 죽고 또 병으로도 죽고 또 배를 타서 고기를 잡다가도 죽어서 교인들 중에 상당수가 과부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강의할 때에도 하나님의 그 교회 명부에 올리는 참 과부에 대해서 한 11번 정도 살핀 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아멘.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교회에는 과부들이 많이 있는가? 여러분, 과부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먼저 떠나보내고 이 땅에서 남아있는 그 짧은 그 시간 동안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 교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존재로서의 과부이기 때문에 과부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부의 삶과 성도들의 삶은 아주 유사하고 같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 과부를 허락하시는가? 그 빈궁함과 고통 가운데 절망하고 낙심하고 슬퍼하라고 허락하신 과부의 인생이 아니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땅에 있는 신랑은 잃었지만 하늘에 계신 참 신랑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신랑의 성품을 받고 하늘의 약속을 받고 성령을 받아서 신랑의 성품으로 자기와 같이 어려운 성도들을 위로하고 절망에 빠지고 도탄에 빠지고 고통을 당하고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하늘의 소망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삶이 바로 참 과부의 삶이요 동시에 성도의 삶일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과부가 많은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살아있는 이름을 받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던 사람이 다비다였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속옷과 겉옷을 지어준 것이 무엇 그렇게 대단한 일일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시에는 그것이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생필품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삶에 있어서 귀한 자산적 가치가 있는 물품들이 바로 속옷과 겉옷이었어요. 마태복음 5장 40절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앞에 보니까 너를 고발할 정도로 송사에 이를 정도로 이것을 가져가서 법정에서 그 재산 분쟁이 일어날 정도로 귀한 자산적 가치가 속옷이요 겉옷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궁핍한 자들에게는 그 옷 한 벌이 너무나도 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2장 25절 이하를 보면요, 너무 가난한 자가 돈을 빌려야 되는데 무엇을 맡깁니까? 겉옷을 담보물로 저당 잡히고 돈을 빌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거 재산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옷 한 벌 있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하나님이 정해주시기를 옷 한 벌 있는 자는 그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그 옷을 저당 잡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그 옷을 돌려주라 주님이 명령하실 정도로 그 옷은 귀한 가치였습니다. 왜 돌려줘야 됩니까? 이제 밤이 되고 기온이 떨어지면 그 옷 없는 자는 그 차가운 밤에 얼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옷은 생명과도 같은 옷이었어요. 그 생명과도 같은 옷을 다비다가 어려운 과부들을 위해서 만들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옷을 그냥 준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주었다고 했어요? 그것을 지은 속옷과 겉옷이라고 그랬어요.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제를 하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옷을 줄 때 나에게 지금 맞질 않고 유행이 지나거나 내게는 이제는 불필요한 옷을 줄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것도 참 귀한 일이고 아름다운 헌신입니다. 그렇지만 다비다는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돈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아무거나 헌옷 입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조금 필요 없는 옷을 아까워서 버리기 아쉬워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도 새 옷을 입혀주는 것이에요. 돈으로서 옷을 사줄 수도 있지만 그것도 참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는 자기의 시간을 드리고 자기의 마음을 드리고 자기의 정성을 들여서 자기의 인생을 녹여내서 그것을 재료로 삼는 아름다운 사랑의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 입혀준 것입니다. 그 헌신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신 것이에요. 그것이 그의 믿음의 증거물이 되었다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님께 헌신하고 또 교회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어려운 성도들을 위하여서 내가 이렇게 그들을 돕고 주의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하면서 내가 증거물을 가져갔을 때 그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내세우는 것은 어떠한 신빙성이 없다고 주님이 판단하십니다. 그렇지만 성도들이 그 도움을 받았던 과부들이 다비다는 침묵하고 있지만 그들이 갖고 온 증거물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의 구제가 그의 헌신이 그의 선행이 얼마나 많았는가를 판단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나의 믿음과 헌신을 증명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 교회에 나의 선행의 증거가 남아있고 나를 아는 사람들이 그 선행의 증거를 내 대신 증언해주고 말해주고 그 증거물을 하나님 앞에 제시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 헌신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오늘 본문 4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하셨어요. 자,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까 다비다가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게 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다락방에서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한 것은 베드로가 언젠가 경험했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우리가 다 생각나는 말씀이 있죠.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그 부모만 빼고 다 내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소녀의 방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달리다 쿰, 아람어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소녀가 곧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달리다 쿰 하시니까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던 그날의 그 인상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팍 박혀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그날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것처럼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것은 아람어로 다비다 쿰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달리다 쿰, 다비다 쿰 하는 말이 참 유사하죠. 성경은 일부러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베드로의 능력으로 다비다를 살린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권을 갖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으로 다비다가 살아났다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선포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이름의 능력을 그가 경험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엘리야가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간절하게 구하며 몸을 엎드려 기도했던 것처럼 무릎을 꿇고 몸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생명의 능력과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하게 구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다비다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임하여 주시고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주님이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런데 베드로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했을까? 우리가 그 힌트를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이것을 룻다에서 경험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미문에서도 경험했습니다.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못 걷던 자가 일어나니까 그 주변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난 자를 보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을 베드로가 경험했어요. 그리고 룻다에서 애니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 것을 룻다와 사론에 있는 지경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 예수 이름 앞에 나와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욥바 지경 사방까지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이 다비다를 살려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활의 권능으로 이 여인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베드로가 기도를 하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42절 본문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42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언제 그 일을 역사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놀라운 역사로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영광을 보게 되고 구원을 받는 그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시행하시리라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인상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는 살아있을 때에도 많은 선행과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인생이었어요. 믿음으로 살면서 그렇게 영광을 돌렸던 이 다비다를 하나님이 죽음에서 일으켜주시고 그의 부활의 그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욥바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로 하여금 질병도 걸리게 하시고 죽음도 맞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 서두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구제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복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있는 복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다 성취되는 그 복이 아니에요. 우리 작은 생각에 우리 마음에 담을 수 없는 영원한 복이요 부활의 영광이요 영원한 생명과 영생의 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았던 인생을 어떻게 치유하시고 어떻게 그를 구원하시고 어떻게 부활의 영광으로 입혀 주시는가? 우리가 이사야 말씀 우리 58장 7절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주린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출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아멘. 다비다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았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서 더 힘들고 고통당하는 과부들을 위하여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 입혀주는 이 말씀에 따른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 이 말씀을 순종하면서 아마 병이 더 심각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까지 맞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를 돌보지 아니하고 그가 더 병이 위중하여지고 더 고통이 가중된다고 하여서 낙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은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일 때문에 질병에 걸린다 할지라도 그 일 때문에 내 인생이 더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일 때문에 내 삶의 길이 막히고 내가 더 빈궁해지고 더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소명자는 절대 실망하거나 소명자는 절대 낙심하거나 절대 그는 실망하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비다는 어떤 특별한 사도가 아니었어요. 특별한 능력을 행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가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그 이름 여제자라는 그런 이름을 가졌습니다.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누가 성도이겠습니까? 그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주님이 임하신 사람을 성도요 교인이요 제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형편을 구하면서 자기 뜻을 구하며 사는 법이 없고 어떠한 경우에라도 이 환난의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며 주의 마음을 품고 주의 심장을 가지고 더 힘들고 환난당하고 고통당하는 자를 일으켜 세워주며 사는 그 사람을 우리는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사람은 성경에 참 많이 나오죠. 우리가 그 한 인물만 우리 마지막으로 살피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0절 우리가 언젠간 다룬 적이 있는 에바브로디도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에바브로디도는 죽을 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자기를 돌보아도 하루가 모자르고 다 마음을 쓸 수 없는 그런 긴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에바브로디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죽기까지 충성하라. 주님 하신 그 말씀에 죽기까지 주님을 위하여서 충성했는데 그것이 바울을 섬긴 일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섬기는 일이었어요. 그것을 성도들을 섬기는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라 말씀하는 것이.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이 본문에는요 자기를 섬긴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다비다는 그 많은 과부들을 위하여서 손수 속옷과 겉옷을 지어 입혀주었던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그를 위하여 룻다에 내려가서 베드로에게 간청하고 그리고 그 행함의 선행의 증거를 내어주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도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비다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위하여 행한 사람이 없어요. 그랬더니 이 본문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비다에게는 부활의 옷을 입혀주시고 교인들에게는 기쁨의 옷을 입혀주시고 베드로에게는 응답의 옷을 입혀주시고 욕바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구원과 영생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는 성도로서 제자로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지 아니하고 오늘 기도할 때 나의 형편보다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더 많이 기도하고 다른 사람의 이름이 더 많이 언급되는 오늘 기도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삶에서 구제하는 일과 선행하는 일이 심히 많아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교회가 그 믿음을 인정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과 죽음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는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